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수십억 달러를 버는 이유가 막 우리보다 경제학 교과서를 달달 외웠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무슨 비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라고 생각하셨다면요. 오늘 진짜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아, 네, 완전히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문서거든요. 2026년 6월 23일에 코리아 베스트랑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발행한 미국 헤지펀드식 투자를 위한 경제원리 실전 매뉴얼이라는 문서입니다.
제목부터가 약간 엄청 실전적이죠?
맞아요. 이 문서는 그 전문가들이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대체 어떻게 실제 돈, 그러니까 수익으로 번역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프레임워크를 아주 노골적으로 파헤치고 있어요. 매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체 뭘 봐야 해 하면서 압도당하셨던 청취자분들이라면요, 오늘 이 심층탐구가 시간을 확 아껴줄 완벽한 지름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경제지표의 어떤 정확성, 막 다음 달 물가가 3.1%일까? 아니면 3.2%일까? 이런 데이터 자체를 맞추는데 엄청 집적하시잖아요.
네, 저도 뉴스 볼 때 숫자부터 보거든요. 이번에 예상치 넘었네 하면서요.
근데 문서에서는 그걸 되게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들에게 경제 지표는 그저 수많은 신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진짜 목숨을 거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 신호를 받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즉 집단적 베팅의 결과물인 시장 가격입니다. 단순히 좋은 주식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내는 확률이나 자산관의 상관관계,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한도, 유동성, 이런 걸 엄청 복잡하게 조합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예요.
자산 가격 변화는 단순히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니라요, 거기에 정책 반응에 대한 기대, 그리고 유동성 변화, 포지셔닝 변화, 마지막으로 리스크 프리미엄 변화까지 다 더한 값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솔직히 일반 투자자들은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 실적 하나 따라가기도 벅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해도 한 발 늦거나 방향을 틀리게 되는 것 같아요. 프로들은 그 펀더멘털 외에 나머지 네 가지 변수를 끊임없이 계산하거든요.
그럼 매니저들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 모니터를 켜기 전에 세 가지 핵심 질문부터 던진다고 해요. 첫째,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테마, 즉 경제 체제가 성장인가 인플레이션인가 아니면 신용인가.
일단 지금이 무슨 판인지 체제부터 읽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 지금 모니터에 떠 있는 시장 가격은 이 체제를 이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가 제일 결정적인데요.
뭔데요?
만약 내 포지션이 틀렸을 때 내 계좌에서 손실이 어디서 얼마나 빠르게 발생할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기상청이 막 기압이나 습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일 비 올 확률이 80%입니다 이런 신호를 맞추는 데 집중한다면,
아, 네, 기상청 비유 좋네요.
헤지 펀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평소보다 우산을 두 배 더 비싸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대중의 베팅을 계산하는 거네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일 갑자기 하늘이 맑아져서 창고에 우산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이걸 얼마나 빨리 최소한의 손실만 보고 처분할 수 있는가, 이 유동성 제약까지 동시에 계산하는 겁니다.
와, 진짜 철저하네요.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아무리 확실하게 비가 온다고 말해도 이미 동네 사람들이 우산을 다 하나씩 사서 들고 있다면 우산 가격은 절대 안 오르잖아요. 문서에서도 지표 단독으로는 절대 매매하지 말라고 명확히 경고합니다. 항상 예상치 대비 서프라이즈가 어떤지, 시장 반응이랑 포지션이 얼마나 혼잡한지를 보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경제 데이터라는 어떤 입력값이 사람들의 행동을 거쳐서 가격이라는 출력값으로 어떻게 전이되느냐, 이걸 추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자산가격 공식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으로 금리를 꼽고 있던데요. 도대체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거쳐서 자산가격으로 전이되는 건가요?
약간 도미노가 쓰러지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 딱 맞아요. 경제가 뜨겁거나 차갑게 변하면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정책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블럭이 쓰러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 정책 반응은 즉각적으로 기준금리나 달러 환율 같은 가격 변수를 뒤흔들고요. 그리고 이 가격 변수의 변화가 우리가 아는 주식, 채권, 원자재 같은 최종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겁니다.
측축 이어지네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 변동성을 피하려고 레버리지를 줄이거나 늘리는 포지셔닝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연준 금리 인상, 주식시장 찬물, 막 이렇게 되게 단순한 1차원적인 공식처럼 보도하잖아요.
네, 맨날 나오는 기사들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전이 경로를 보면 금리 인상은 그냥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거미줄 같은 구조의 시작점이라는 건데 청취자님들이 이걸 이해하면 기사를 볼 때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요. 금리 인상이라는 단 한 번의 액션이 할인율, 달러, 신용 스프레드, 주택 시장, 나아가서 원자재 수요까지 거미줄처럼 뻗어나간다는 걸 보는 거예요. 헤지 펀드는 이 경로 속에서 시장이 과소평가했거나 과대평가한 특정 지점을 사냥합니다.
아, 맹점들을 찾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자산의 중력이라고 불리는 10년 물국채 금리가 오르면요. 이건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을 확 높여버립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당장 돈은 못 벌어도 미래에 막연한 꿈을 먹고 자라는 성장주들에게는 그야말로 직격탄인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실질금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실질금리,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자란 상관없는 자산들이 위험해지나요?
정확해요. 이자도 안 나오는 금 같은 자산은 상대적인 매력이 뚝 떨어지면서 가격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이 먼 주식부터 순서대로 박살이 난다. 이런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매뉴얼 보니까 헤지펀드들이 그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더 벌벌 떠는 금리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막 레포금리, 신용스프레드 이런 용어들이 나오던데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이거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죠.
네, 쉽게 말해서 레포금리는 헤지펀드들이 매일매일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기관들의 마이너스 통장이군요.
네, 자신들이 가진 국채나 우량 자산을 담보로 초단기 자금을 빌리는데요. 만약에 시장에 현금이 말라서 이 레포금리가 갑자기 10%, 20%로 막 튀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펀드들이 이자를 감당 못하겠는데요.
맞아요. 이자를 못 내니까 들고 있던 멀쩡한 우량 자산마저 눈물을 먹고 내다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도 무서운 건데요. 이건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기업의 부도 위험을 얹은 가산금리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을 때 오르겠네요.
네.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니네 회사는 위험하니까 이자 더 내 하고 요구하는 거죠. 이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현금이 부족한 한계 기업들부터 차례대로 파산의 도미노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갑자기 3배로 뛰는 그런 발작 상황인 거네요. 자, 이렇게 금리가 지닌 그 무거운 중력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이 중력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아주 거대한 경제의 압축지도 두 장을 해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 두 가지 지표 말씀이시군요.
네, 현재 세계 경제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로 수익률 곡선이랑 달러를 꼽고 있잖아요. 먼저 수익률 곡선. 이거 단기금리랑 장기금리의 차이를 선으로 이은 건데 이게 왜 압축지도라는 건가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떠올려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은행은 단기로 예금을 받아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고 그 예대마진을 먹고 살잖아요.
네, 기본 수익 구조죠.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당연히 1년 뒤보다 10년 뒤의 미래가 더 불확실하니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이걸 정상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시장이 경제 성장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끔 그 곡선이 평평해진다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단기 금리를 팍팍 올리면 곡선이 평평해지는 플래트닝이 일어납니다. 은행 입장에선 조달 비용은 비싸지는데 대출이자는 특혜 못 받으니까 아예 대출 문을 닫아버려요. 시중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오, 청취자님들이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1년짜리 변동금리가 10년짜리 고정금리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기현상을 마주하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뚫고 올라가 버리는 역전곡선 현상이에요.
아, 뉴스에서 엄청 무섭게 다루는 그거요?
네, 시장이 지금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고 있지만 이 가혹한 긴축 때문에 결국 경제가 부러져서 장기적으로는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헤지펀드들은 이 곡선의 모양만 보고도 현재 경제가 회복기에 있는지 긴축의 고통 속에 있는지 단번에 파악하죠.
지도 한 장이 수익률 곡선이라면 또 다른 강력한 나침반이 바로 달러잖아요.
달러 중요하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사실 우리는 달러 환율이 올랐다 이러면 그냥 막 아, 해외여행 가기 비싸졌네? 아니면 수출 기업은 돈 좀 벌겠네? 보통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체감하시죠.
근데 매뉴얼에서는 이 달러 강세의 진짜 원인을 아주 예리하게 두 가지로 쪼개서 봐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달러는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 가격이니까요. 달러가 왜 강해졌는지를 모르면 투자의 뼈대가 흔들립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미국의 금리 우위 때문입니다.
금리 우위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5%인데 유럽이나 우리 한국은 3%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자본이 단 1%의 수익이라도 더 쫓아서 안전한 미국으로 막 빨려 들어갑니다.
돈이 이자를 쫓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한 이자 차이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신흥국 통화나 이자가 전혀 없는 금 같은 자산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건 되게 직관적이네요. 근데 잠깐만요.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랑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데도 달러가 강해질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미국 혼자서 AI 혁명 같은 걸 주도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막 엄청 압도적인 상황이라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원인인 성장 우위입니다.
아, 성장 우위.
이때는 돈이 이자를 줬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탈의 매력 그 자체, 즉 수익률을 쫓아서 미국 주식이나 기업으로 뭉칫돈이 몰려드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성장 우위 국면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주식시장 강세와 달러 강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율이라는 겉모습은 그냥 똑같이 달러 강세인데 그 속에 숨은 엔진이 금리인지 아니면 성장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안전을 찾는 돈인지 수익을 줬는 돈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환율 방향을 맞추고도 정작 주식 포지션에서는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거든요.
와, 진짜 입체적이네요. 수익률 곡선으로 지금 침체로 가는지 지도를 읽고 또 달러의 성격을 분석해서 전 세계 자금의 이동 방향을 파악한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기본 세팅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매일 아침 거시경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전이 경로를 다 꿰뚫어보는 이 똑똑한 헤지펀드들이 왜 심심치 않게 막 파산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뭐 아무리 똑똑해도 시장을 100%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예상한 지도가 틀렸을 때 발생하는 일, 매뉴얼에서 가장 끔찍하게 경고하는 파멸의 고리 메커니즘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헤지펀드의 아킬레스건은 결국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낸다는 데 있어요. 내 돈만 잃고 털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유동성 위기로 번지는 거죠. 문서에 나오는 파멸의 6단계는 진짜 기계적이고 잔인합니다.
6단계나 있나요?
네, 1단계는 내가 보유한 자산의 가격 하락입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2단계로 돈을 빌려준 프라임 브로커가 담보가 부족하니까 당장 현금을 더 채워 넣어라 하면서 마진콜을 요구합니다.
아, 근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보통 안 좋은 자산부터 팔아야 하나요?
바로 그게 아주 일반적인 오해예요. 펀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 난 안 좋은 자산을 제일 먼저 팔고 싶겠지만 시장에 위기가 오면 그런 자산은 아무도 안 사줍니다.
아, 매수자가 없겠네요.
네, 결국 3단계인 강제 매도 상황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당장 현금화하기 가장 쉬운 최고 우량 자산,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이나 미국 국채 같은 걸 헐값에 시장에 막 던져야 합니다. 한 펀드에서 난 불이 전혀 상관없는 우량 자산 시장까지 옮겨붙는 거죠.
우량 자산까지 쏟아지면 시장이 패닉이 오겠는데요?
맞아요. 이게 쏟아지면서 4단계,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이건 마치 약간 그런 비유가 생각나네요. 사람들이 막 가득 찬 극장에 불이 났는데 출구가 하나뿐인 상황이에요. 평소에는 A열 관객이 코미디 영화 보면서 웃든 B열 관객이 팝콘을 먹든 서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아,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누군가 불이야 하고 외치는 순간
무슨 영화를 보고 있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지죠.
그렇죠. 오직 생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단 하나뿐인 비상구를 향해 동시에 질주하잖아요. 평소에는 서로 반대로 움직여서 포트폴리오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던 주식과 채권이 위기 순간에는 모두가 현금만을 원하기 때문에 다 같이 폭락해버립니다.
아, 극장의 병목 현상이군요.
네, 이게 바로 5단계인 상관관계 급상승입니다. 분산 투자라는 해지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결국 마지막 6단계에서는 살아남은 모든 참여자가 빚을 끄고 현금만을 움켜쥐려는 거대한 디레버리징 폭풍이 시작을 휩쓸게 됩니다.
진짜 극장 출구에 갇혀서 압사당하는 너무 끔찍한 구조네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헤지펀드들은 이 파멸의 고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체 평소에 어떤 방어벽을 세우나요? 뭐 리스크 대시보드 이런 걸 매일 확인한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초보자와 프로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초보자는 보통 이 주식 사면 얼마나 벌까? 이걸 먼저 묻잖아요.
네, 저도 수익률부터 봅니다.
근데 프로들은 포지션을 잡기 전에 무조건 사전 손실 한도부터 정합니다. 리스크 대시보드를 보면 단순히 산 주식과 판 주식을 합친 총량이 아니라 롱과 숏이 상쇄되고 순수하게 시장 방향성에 노출된 순 익스포저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요.
순수하게 노출된 위험을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 버킷을 점검하는 건데요.
유동성 버킷이요?
네. 내 포지션 중에 만약 극장에 불이 났을 때 하루, 일주일, 한 달 안에 시장 가격을 망가뜨리지 않고 아주 조용히 현금화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상시로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공격 기술보다 잃지 않고 시장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비상구 확보가 먼저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방어벽까지 아주 단단히 세웠으니까요. 앞서 배운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헤지 펀드들이 실제로 어떤 전략을 짜는지 그 실전 적용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결국 이 모든 걸 거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니까요.
네. 매뉴얼에 아주 구체적인 실전 아이디어 생성 6단계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가격, 체제, 아이디어, 비중을 조절하는 사이징, 그리고 마지막 관리 단계까지요.
문서에 남았던 실전 전략 예시 중에 롱숏 주식 전략이 있었죠?
네. 롱숏 전략을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앞서 배운 전이 경로를 통해서 지금은 물가 상승 때문에 실제 금리가 팍팍 오르는 체제다 이렇게 판단이 섰다면 매니저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업들을 노리겠네요.
맞습니다. 당장 돈은 못 벌면서 미래의 장밋빛 비전만 제시하는 고평가 성장주들을 가차없이 숏, 그러니까 공매도 칩니다. 금리라는 중력이 가장 먼저 이들을 끌어내릴 테니까요.
그럼 반대로 롱, 매수하는 건 어떤 기업인가요?
반대로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그걸 소비자 가격에 바로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요. 즉, 마진 방어력이 강력한 에너지나 산업재 기업들을 롱, 매수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환경 변화가 어떤 기업의 현금 흐름을 파괴하고 어떤 기업을 살려내는지를 정확히 짝지어서 베팅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글로벌 매크로 더렷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가 꺾이고 동시에 성장 둔화, 즉 경기 침체의 신호가 온다면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테니 경기 민감 국가의 통화를 쇼치는 식으로 입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은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기보다는 당장 내일 월급 쪽에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나 실무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내일 아침 당장 경제 뉴스를 읽을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시각을 입체화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식창 하나만 띄워놓고 아 오늘 반도체가 오르네? 관련주가 떨어지네? 하면서 1차원적으로만 시장을 보셨잖아요.
네, 보통 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제는 주식, 환율, 원자재, 채권 시장이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교차 검증하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이 막 환호하면서 올랐다는 뉴스가 도배됐다고 쳐보죠.
아, 다들 파티 분위기겠네요.
그런데 채권 시장을 딱 보니까 장단기 금리는 여전히 심하게 역전되어 있고 원자재 시장에서는 구리나 원유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주식 시장은 그냥 단기적인 뉴스에 취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지만 진짜 스마트 머니들이 노는 채권이나 원자재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짐을 싸고 있구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진짜 시장의 모습을 간파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지표나 데이터에 휘둘리지 않고 금융 생태계 전체의 체제를 읽어내는 헤지 펀드의 시각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비상구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죠.
단순한 뉴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흩어진 가격 신호들을 조합해내는 진짜 분석가가 되는 거군요. 어느덧 이렇게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우리는 지표가 아닌 가격을 읽는 눈, 또 금리라는 중력이 전이되는 도미노 경로, 그리고 극장 화재와도 같은 파멸의 고리 방어법까지 정말 숨가쁘게 파헤쳐왔습니다. 오늘 분석하신 이 방대한 매뉴얼 중에서요. 청취자분들이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핵심 마인드셋 하나만 꼽아주시죠.
네, 제가 이 문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정 전율을 느꼈던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 점검 파트에 등장하는 킬 크라이테리아입니다.
킬 크라이테리아.
어떤 의미죠?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수백억 달러 베팅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어둡니다. 내가 맞다면 얼마를 벌 것인가? 이 행복한 상상을 하기 전에요. 내 논리가 틀렸음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즉각 이 포지션을 박살내고 도망쳐야 할 구체적인 데이터 값은 무엇인가? 이걸 종이에 적어두는 겁니다.
와, 도망쳐야 할 기준을 미리 적어둔다?
네, 기꺼이 패배를 인정할 명확한 기준. 그 차가운 규율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시장의 승리자로 생존하게 만드는 핵심 비결이더라고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데이터라. 사실 지적 교만이 넘치는 이 투자 시장에서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이 헤지펀드의 차갑고도 현실적인 철학을 꼭 주식 계좌에만 가둬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삶에도 적용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우리의 삶이나 커리어, 또 인간관계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청취자님이 가장 강하게 확신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삶의 포트폴리오나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밤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처참하게 틀렸음을 증명해 줄, 그래서 미련 없이 방향을 틀게 만들어줄 당신만의 킬 크라이테리아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1초도 아깝지 않은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